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위리문답 오늘은 155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죄인을 일깨우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는 유효한 수단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자신들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유혹과 부패를 대항하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거룩하고 평안하게 굳게 세우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은혜의 수단의 그 방편이 무엇인지를 성도가 올바로 아는 것은 자신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소홀히 하다가는 그릇된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그토록 소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에서의 음악까지도 극도로 자제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악기의 선율을 통해서 시편의 찬송의 그 본질적인 가사의 그 은혜가 경감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종교개혁가들은 취했던 것이죠. 지빙글리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파이프 올겐을 다 때려 부셔서 예배당 마당에 내팽개치는 이런 과격할 만큼 예배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 시대는 더 이상 오직 말씀과 성례와 기도만이 은혜의 방편임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는 오직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만 요란한 악기들을 동원하고 뭐 타악기부터 해서 또 뭐 그 요란한 전자음악의 효과를 내는 이런 악기들 뭐 기타, 베이스 기타 뭐 등등 이 세속적인 이런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처럼 오해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배 가운데 이런 경배와 찬양 같은 찬양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오늘의 이 시대 예배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중에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감동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퍼포먼스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일들을 교회가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눈물을 닦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기만 행복하면 자기 마음만 편하면 그 예배를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건 받지 않으시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변질된 예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견인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방편을 지극히 하나님이 분명히 제안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개혁교회 신자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라면 그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는 결코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례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바쁘고 피곤하면 생략할 수도 있고 여유 있고 시간이 되면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성경도 읽고 기도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듯이 말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갈구와 갈망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오늘 대유리 문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유효하게 역사하는가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유리 문답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죄인을 일깨우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는 유효한 수단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에 믿음을 불어넣어 적용하시는 한편 꾸준히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고 있지 않다면 그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구원은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읽기를 싫어하고 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수많은 의문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의문들은 교회에 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시간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 명쾌하게 그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또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신앙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귀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어휘력이 짧아요.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늘 집에서 엄마 아빠와 나누는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배움과 학문의 깊이가 더해가면 이제 엄청난 어휘량이 생기게 되죠. 훨씬 더 자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귀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은 점점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깊이 도달할수록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한 가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자신은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감사와 감격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깨달음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이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내 자신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됨을 절망적으로 깨닫게 되므로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에 맞추어지게 되고 그 자기 부인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처럼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설교를 통해서 효력 있게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안에서 이러한 발견과 깨달음 없이 그저 행복과 평안과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 그가 진리의 본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성경과 교리의 진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견한 사람의 기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기도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복하고 따르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세요의 기도가 대부분을 이루던 기도에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항상 나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구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소원을 아뢰는 그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겨 듣는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야 될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다음은 그들을 자신들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 나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 벗어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잘되고 나의 삶이 번영하고 형통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즐거워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삶과 신앙의 중심이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병을 고치던 자들의 그 행위와 믿음이 한없이 부럽고 그것을 따라서 구하던 우리가 그 모든 그들의 행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찾은 것일 뿐인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그들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그것이 무지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이 바로 나에게서 이끌어내어서 이 오늘 대교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나에게서 나를 이끌어내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말씀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이 신앙이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신앙의 모든 목적은 내가 중심이 돼 있는 이런 신앙.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란 말이죠. 나에게서 이끌어내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말씀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유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왜 주님을 쫓고 믿는 것인지에 대한 정직한 성찰을 통해서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 새로운 목표가 신자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필요와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탈바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수없는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의 무수한 깨달음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를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항상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제 나의 신앙의 목적은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것.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 목적을 지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리만큼 무능하고 무지하고 나의 의지는 심히 보잘것없음을 깨달아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겸손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삶을 소리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성도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한없이 겸손해지지만 내면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지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더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놀랍도록 이것이 강화되는 거룩한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더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외적으로는 더 죄와 불의와 이것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고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의와 각오가 더 우리 안에서 강화되는 내면과 외면의 이 변화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대교리는 그래서 말씀이 구원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때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갖게 된다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의지요? 유혹과 부패를 대항하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악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전에 내 믿음이 깊지 않을 때는 모든 죄와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뒹굴고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의 구원을 효력 있게 역사하면 이제는 죄와 악과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견디기도 하는 데까지 그리스도인이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감당하기 위해 모든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세상과 격돌하는 삶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곳곳에 넘쳐 흘러야 세상이 바뀌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비굴한 자들이 아닙니다. 불의와 악을 보고도 외면하고 동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앙의 양심은 절대로 이것을 용인하거나 좌시하지 않습니다. 분연히 일어나 악과 맞서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령과 말씀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 믿음이 결코 세상과 괴로워 질 수 없는 자들로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제도적으로 법을 앞세워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조용하고 점잖고 착하디 착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자유를 해치지 마라. 우리를 잡아 가두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전사들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패배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끊임없이 무장되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 같은 용맹을 갖게 만들어서 세상과 겨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군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교련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 유효하게 역사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거룩하고 평안하게 굳게 세우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감동케 하고 눈물 나게 하는 모든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유사 은혜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얘기해요. 많다는 얘기예요. 은혜처럼 보이나 은혜가 아닌. 그런데 뭔가 마음은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는단 말이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오직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신다. 맛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조미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입맛을 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음식은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몸에 해로운 것들을 전혀 넣지 않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서 요리해 주시는 음식,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빵,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거죠. 그 음식이 자극적인,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 맛이 덜할 수 있어.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밖에서 먹는 온통 조미료를 집어넣은 음식보다 맛이 덜할 수는 있어. 덜 자극, 그러니까 덜 우리 입맛에 감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 더 좋은 것은 그런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게 잔뜩 들어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그리고 사랑으로 버무린 그 음식들이잖아요. 그러하듯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요란한 세속적인 도구들,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소박하지만 수백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절제 있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오늘도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식과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세련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존중하며 기꺼이 그것을 지켜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상에 젖은 고백과 이렇게 두 손을 드는 것, 예.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 뭐 이렇게 춤을 추는 것, 뭐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러한가 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경청해서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 성찬에 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일어난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과 진정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있는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춘 교회입니다. 반대로 그 교회는 모든 게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짐, 체육관도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강남 부촌에 있고 연예인들도 뭐 여러 사람이 그 교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그곳에 참 교회의 증거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빈털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 그 믿음을 통해서 현세 기복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고 그의 영혼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평강으로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의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혼란한 시대에 더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세워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듣고 있는 이 따가운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시켜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말씀이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 입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몸에 질병을 만들어내듯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가 많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요소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